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따르니라입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을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눈으로 읽을 때 또 여러분의 입술로 읽을 때 이 말씀의 큰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으로 곤고한 마태를 알아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에 마태는 즉각 따르며 자기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 후반부에 있는 15절, 16절, 17절에 세 가지 예화를 들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또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 보여지고 오늘 또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기 원했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되어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데도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죄사함의 권세 가진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면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나의 연약과 부족, 악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받았던 말씀인 중풍병자 아마도 친구들의 믿음이 더 좋았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반대로 또 중풍병자의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예수에게 나아가? 그분이 아무리 오늘 이 만유의 주 오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도 내가 나가기를 거부하고 거절했다면 그에게 그 은혜, 그 긍휼, 그 자비, 그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알고 듣고 믿게 되어지니까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잖아요. 어떤 모습으로요? 그 모습 그대로. 도저히 그 부분 속에 거동할 수 없어서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감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함이 되어질 때 침상에 누워있던 그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함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꿈꾼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요구하는 다른 권세만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진 권세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이것저것을 해결하고 풀어주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이 죄사함의 권세 가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교회를 나아가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복적이고 그 부분 속에 언제나 보여지는 부분은 오늘 신비적이고 금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죠.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나는 정말 교회도 나아갔는데, 나는 그 부분 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듣기도 했는데, 근데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본문 예레미야 5장 25절에 있는 이 허물과 오늘 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물리쳤고 또 무엇하게 했다고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 때마다 나아갔고 내가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고 내가 예배 때마다 나아가 예배와 오늘 물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함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말하는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태워질 것 같은 지금은 눈에 보이게 아름답고 그것이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본문의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이런 것들을 막고 본문의 표현과 같이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표현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요? 내가 정말 믿음, 신앙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이 되어져 문제 해결, 나의 병의 치유 이것에만 내가 급급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이 되어진 그 상황들, 가이사랴에 있음이 되어졌던 그 옥에 갇혔던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그는 총독 벨리스와 그의 아내 되어진 두루실라에게 감히 그 부분 속에 오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전할 것은 예수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함과 같이 내가 전할 것 예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동일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 봄이 되어지니 죄에 대한 것도 또한 해석에 대한 부분도 다 죄 각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분 속에서 취미가 다 다르듯이 신앙의 칼라가 다르다라고 얘기할런지 모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인 가상 칠언을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냄이 되어진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승천함이 되어지고 나서 뭘 합니까?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성령이 임함이 되어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데 그 죄가 뭐였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오늘 그 부분 속에 어긋남이 죄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기록한 성령의 임함이 되어 깨닫게 되어지는 죄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나만 살겠다고 스스로 팜이 되어지면 언제나 그 부분 속에서는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하나님께로 온 영, 거룩한 진리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함이 되어져 죄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깨달아짐이 되어지면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함이 되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산상수훈 후에 오늘 우리는 8장을 통해서 오늘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보았고 이어지는 9장에서 말씀 이후에도 보여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수많은 치유의 기사와 이적,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시작인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 낯선 것 같은 사람. 그런데 그 낯선 것 같은 사람이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 마태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나를 따르라 함이 되어질 때 그가 일어나 따름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일은 무엇 때문에 되어진 것일까요? 예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진 그 단계가 아닌 예수가 구주여 그리스도이심임에 대한 부분을 확신함이 되어졌을 때, 자, 본문의 말씀에 마태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함이 되어질 때 일어나 따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의 한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지금 그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본문 9절 상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어디에서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세리는 바로 로마 정부와 협력해서 세금을 가다하게 부과하는 일을 했어요. 부과하는 일을 통해서 이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오늘 그 부분에 오늘 이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포켓에 챙기는 일들을 함이 되어지니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오늘 이 세리들에 대한 부분을 죄인들과 같은 부분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재물에 대한 부분 속에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재물이 필요함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이 되어지고 부과한 것 가운데 나머지 것을 자기 안에 채워놓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에 어렵고 힘든 것이 없는, 그래서 그 부분 속에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넉넉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되어진 마태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그들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부분이 내 양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 의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부분 속에 오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불법적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제 의식이 차 있기에 그는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세간에 앉아있음이 되어져도 괴롭고 힘들고 오늘 지쳐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마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가 그 부분 속에 그의 마음이 곤고한 것을 보고 세간에 앉아있어서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곤고한 자, 죄로 인하여 죄의식이 많아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이 마태, 부르심이 되어 나를 따르라함이 되어질 때, 자,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무엇을 버려둔 거예요? 그렇게 남들에게는 부러울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금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마태가 최고라고, 그 직업이 최고라고 얘기할런지 모르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의 곤고함을 보고 그의 괴로워함을 보고 부름이 되어질 때 그는 자신의 그 오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버려둠이 되어져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어나 따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함이 되어질 때 마태가 일어나 따름이 되어졌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쁨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창조했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받았던 말씀인 중풍병자가 네 명의 친구들을 통하여 침상째 메어 예수님께 나와움이 되어질 때, 그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받았던 말씀과 같이,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 허물과 죄가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동일하게 넘어져도, 내가 똑같은 것에 범죄함이 되어져도 내가 뭔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연약과 부족과 악함을 시인하고 인정하여 자백함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그 부분 속에 의기양양하잖아요. 일곱 번 정도면 대단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계산을 해서 77이 49에 공을 하나 붙여서 490회가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끝없는 용서 때문에 이 아침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봄이 되어질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되어지면 내게 놓여있는 상황, 환경, 형편, 조건, 사람 이런 것들에 내가 그 부분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기에 무엇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면 짜증나잖아요. 왕 짜증내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만 있을까? 근데 무엇할 수 있어요? 내 연약과 부족, 악함에 대하여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 이 사건, 이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 이 일들을 통하여 나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셨음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그 한 집에 오늘 둘째 아들 되어진 자,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 되어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함이 되어지니 모든 것을 챙기고 먼 나라로 가서 며칠이 못되어 허랑방탕하여 탕진함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해요? 그 부분 속에 살아보려고 오늘 이 대지치는 일인 가장 오늘 이 낮아지고 천한 잡을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이 얻게 되어지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대지, 사료 되어지는 대지 지엄 열매를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가 뭘 생각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생각함이 되어져 내 아버지의 품꾼이 낫겠다.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겠다. 라고 함이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옴이 되어지니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말없이 달려옵니다. 그 아들에게 오늘 잘 만났다. 그게 어떤 돈인데 너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하고 그 아들을 잡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냄새나는 더러워진 그 아들을 오늘 이 꼭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의 입에 오늘 이 뺨에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의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의 곤고한 마음을 보시고 곤고한 그를 향하여 부른 거예요. 부름이 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그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통해 그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무엇했다고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나에게 오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잖아요. 나를 택한 것, 나를 부른 것, 나를 자녀 삼은 것, 나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푸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나의 조건이 아니, 나의 행위가 아니, 나의 열심이 아니,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말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그 살았고 활력 있는 두 개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 우리의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본문 14절에는 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도를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듣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데살로니가 기자가 2장의 14절 후반부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무엇하게 한다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택하심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조건 없는 자인데, 행위도 없는 자인데, 언제나 보여지는 것은 실수하고 언제나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난데,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보여졌던 구절의 말씀과 같이 곤고했던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혔던 마태, 그를 보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심이 되어질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감이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의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은 이전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전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아,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데, 내가 얼마나 오늘 이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초청한 게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에 초청했던 이유가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누가 그곳에 있습니까? 바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류와 같이 죄의식에 있는 사람들. 언제나 그 부분 속에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곤고했던 자신의 부류와 같은 사람들인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그 부분 속에 무엇한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만나도록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사명이잖아요. 내가 들은 복음, 그것이 복되다라고 기쁘다라고 승리의 소식이라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하려고 이것을 했을까요? 이제 나는 세리의 직업을 버려뒀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이제 나는 분명한 나의 구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누군가를 이제 알고 깨달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오늘 이렇게 오늘 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거명함이 되어질 때에는 그냥 마태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 마태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세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 죄인 취급받은 그 부분, 로마의 정부에 합력하여 오늘 그 부분 속에 앞잡이가 되어졌던 그들, 그 부분 속에서 자신은 그 부분을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을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이 상황을 그 부분 속에 자신의 대단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속에 예수님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이 말씀을 들어도 오늘 사람은 두 가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함이 되어져 말씀 가운데 트집 잡는 자들 여러분 말씀은 그분이세요. 말씀은 그분의 믿음이고 약속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고백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대표기도를 통하여 첫사랑에 대한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달음이 되어진 첫 순간 정말 감사의 눈물 오늘 그 부분 속에 어찌할 바 몰라 그 감격에 대한 오늘 이 버거움에 대한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나의 오늘 놓여있는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의 기적보다 내게 가장 큰 기적은 제 사함의 기적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알미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세상에 얘기하는 돈이 많아서 복받았네 건강해서 복받았네 오늘 자녀들이 출세해서 복받았네가 아니라 진정한 복은 예수 믿는 것이 복임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줬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트집 잡아 비판하고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으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다 보니까 병원을 3개월마다 가요. 3개월마다 가서 잠깐 의사 보는 것도 귀찮은데 또 뭘 해야 돼요? 랩에 내려가서 피를 뽑는데 3병, 4병을 뽑아가지고 수치들이 어떻느니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걸 합니까? 내 건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누구는 느낄 수 있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이 있어서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인간의 본성, 죄성을 갖고 있는 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엇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은 얼마든지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되어질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오늘 오직 하나님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죄를 알아야 돼요.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알아가고 믿어감이 되어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분과 온전한 교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게 문제일까요? 자신들의 배경이 대단하다고 여긴 거죠. 자신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겨진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엇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죄의 권세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너희 선생은 많은 죄인가? 오늘 세리들과 오늘 식사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예수님이 뭘 인용하셨는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인애, 이 성경의 구약에 속한 이 책되어진 이 인애, 이 부분의 원어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부분의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애라고 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9장의 13절에 기록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대화를 아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은 9장 13절에 기록한 말씀에서는 긍휼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뭘 오늘 한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의 6절을 인용한 부분에 보면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인데 그 언약을 따른 사랑에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제사나 번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오늘 모여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와 오늘 번제를 통하여 무엇합니까? 자신들을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 부분 속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 무엇하는 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자신들은 뭘 생각하는 것? 자기 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얼마를 드렸고 내가 번제를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자주, 내가 얼마나 많은 양과 소를 잡아 드렸는데 라고 하는 자기 종교적인 자기 의의를 쌓는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대신 희생당한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의 13절 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는 많은 지식이 있고 스스로는 오늘 대단한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래서 언제나 이 율법에 대한 부분 속에 자신들보다 더 잘 아는 자가 없다고 여겨졌던 성경의 박사라고 여겨진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충격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무엇을 말씀한 것?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함과 같이 자신들의 영적인 병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잠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로 나와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데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정말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배우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신 거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분은 바로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 내 안에 물어봐야 할 것, 내게 정말 주님의 긍휼, 그분의 인애가 필요한가? 여러분 인식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늘 나는 정말 당신이 아니고는 어쩔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진 자는 비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할까요? 나보다 더 죄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온전한 믿음,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종교심으로 앉아있지 마세요. 우상숭배로 앉아있지 못해요. 기복적이고 기적적이고 금욕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쫓아야 할 것, 믿음,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세리와 함께 식사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는 누가 계신 자리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긍휼로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무엘 하의 말씀에 보면, 자, 어떤 표현의 말씀이 있는지 9장의 9절을,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되어진 사울이 자기의 사위인 다윗에 대하여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래서 사울이 무엇하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담임이 되어질 때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사울 앞에 다르게 표현하지 아니했습니다.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쫓아다니느냐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손자이자 자기의 정말 친한 벗대어진 바로 오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지요.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의 식탁 자리에 함께 앉게 했어요. 그때 오늘 무비보셋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그의 대답은 너의 아비 되어진 오늘 이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너에게 그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진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식탁에 초청한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당신의 긍휼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런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닌 당신의 한없는 긍휼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에 어떤 그때입니까? 앞절의 말씀을 받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금식하는 날은 단 하루입니다.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무엇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은 자신들의 몸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금식을 선포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그 금식은 율법에서 정한 날은 다 하루인데 스가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네 번의 금식이 선포가 되죠. 4월에 생기고 5월에 생기고 7월에 생기고 10월에 생깁니다. 4월에 생긴 이유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것을 그 부분 속에 애통해하며 금식하라고. 5월에 그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했던 이유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라고. 또한 오늘 7월에 오늘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했던 것은 유대 총독 오늘 이 그달랴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당한 것을 애통해하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월에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던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것에 애통해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율법에 단 하루 정해진 대속죄일이든지 아니면 스가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들어가는 네 번에 걸쳐 있는 금식의 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오늘 베풉니다. 그 침례를 베풀 때 그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의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역은 무엇하는 사역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역입니다. 이미 이 말씀에 대한 사건은 침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이후죠. 침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고 침례 요한이 죽음 당하기 전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자신은 자기의 뒤에 오실 이에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처럼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자신들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오늘 금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예화를 말씀해 줍니다. 15절의 예화를 보면 혼인집 신랑 옆에서 금식하며 슬퍼하지 말라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낡은 옷에 헤어진 부분인 생베 조각을 붙여 그 낡은 그 구멍이 더 크게 하지 말라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면 세포줄을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이것이 되어지면 새 포도주나 낡은 가죽 부대도 오늘 다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15절, 16절, 17절 세 가지 예화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있기 전과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전과 다른 것에 대한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 그 혼인집에 왔던 손님은 신랑이 옆에 있기 때문에 무엇할 이유가 없다고요?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금식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는 금식해야 한다고요? 신랑을 빼앗김이 되어질 때.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어질 때에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잘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신랑 되어준 예수님을 빼앗길 때 언제입니까? 내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내게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일 때,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많이 사랑함이 되어질 때 무엇하라고요? 금식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요, 참 재미나죠? 복음을 듣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좀 어렵고 무겁고 힘든 문제가 되어지면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금식인가요? 내가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더 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문제예요. 뭘 빼앗길 때가 금식할 때라고요? 우리 신랑을 빼앗길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믿음입니까? 아니면 종교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천국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오늘 이 억울한 일인지. 오늘 내가 나와 예배드림이 되어지는 이 자리는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여 주신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리라면 내가 무엇해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먹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얼마나 열심히 먹고 마시는지. 근데 내게 들려질 그분의 살과 피에 대한 부분은 내가 그 부분 속에 힘들다고 자꾸만 마음은 닫아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자꾸 금식해도 내가 예수님을 빼앗긴 것 때문에 내 영적인 잠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돌이키기 위하여 금식하면 그게 당연한 거지만 내가 세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 손해가 될 것인가 봐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아직도 무엇하고 있는 거야? 옛 언약의 틀 안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생배 조각은 바로 새로운 천이죠. 이 새로운 천을 어디에다가 붙이는 자가 없다고요?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낡은 옷은 뭐예요? 옛시대, 구시대, 바로 오늘 율법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요. 생배 조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새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낡은 옷을 기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게 은혜 안에 있으라고, 복음 안에 있으라고, 정말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임임을 깨닫고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을 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주의에 갇혀서 나의 종교심에 갇혀서 그 부분 속에 있다면 새 포도주에 되어진 새 시대에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되어진 은혜를 우리는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사는 삶이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는지. 자, 말씀 한 절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안에 갇혀있던 형식주의, 내 안에 갇혀있던 종교심, 오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나의 판단, 나의 오늘 지향성, 나의 가치관들이 무엇해야 돼요? 낡은 가죽부대임을 고백함이 되어서 뽑아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파멸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말씀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본문의 표현과 같이 건설하고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날마다 죽는 겁니까? 과거의 이력이, 과거의 경력을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리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참 많아요. 그 리워드를 통해서 내가 쓴 만큼 뭔가 돌려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뭔가 마일리지를 쌓아서 상 받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이에요. 내가 주님 찾는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날마다 죽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는 상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님 복음으로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림이 되어지면 언제나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함이 되어지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님을 찾는 종교심과 기복적이고 그 부분 속에서 신비적이고 금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의 삶 속에 주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림이 되어져 이제는 말씀으로 건설되고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